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들음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힌 그 바울이 가이사라의 그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그때부터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로마를 향하여 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결국 베스도 총독도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표류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또 다시 로마를 향해서 떠나는데 그 배를 타고 처음엔 시실리로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그 레기온에 도착하고 그리고 보디올까지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처음에 그 아드라문네오를 떠난 그때부터 이제 보디올까지 가는 거는 배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디올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육지를 가게 되는데 그 보디올에는 벌써 바울의 형제들이 말하자면 교회 지체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오해를 받고 돌팔매를 받고 미움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어준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고 그 지체들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위로를 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제 서로가 더불어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쓰실 때에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 몇 명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 무엇보다도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잉태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동정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잉태를 하게 되었다. 그걸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또 엘리자벳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엘리자벳에게 가서 그 지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에게 있어서 정말 주의 계집 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그렇지만 그 어린 소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 임신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고 그거를 부모나 친구나 이웃이나 누구에게도 말해서 설명이 될 일이 아니니까 정말 그 받았을 스트레스라고 그럴까 그러한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나 또 엘리자벳을 통해서 그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러한 손길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흩어지게끔 그렇게끔 하시는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는 항상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들 그리고 동역하는 자들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다른 그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그 길을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하심에 대해서 그 마리아가 알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 준비를 하도록 하신 그것이 예수님에게 위로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십자가 앞에 요한이 마리아와 더불어 거기까지 나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흩어졌지만 거기에서 어머니를 위탁했고, 그리고 거기에 백부장의 고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마지막 그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 나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데, 그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그 것보다도 가장 정말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잡혀서 죄수로서 로마 입성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 로마로 가게끔 돕는 자들을 사실은 다 이어서 붙여준 것입니다. 총독들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를 찾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놓여주려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고, 그리고 또 그 배에 같이 탄 그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을 어떻게든가 죽이지 않으려고 그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려 할 때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그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할 때에 그러지 말고 오히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도록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정말 절대로 그 상하게도 죽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그 바울의 삶 속에서도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버려서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 밑말에 두시고 그리고 찢기처럼 하신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건지시는 손길이 있고 그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탈리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거기까지 끌려갔다, 그 자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그렇게 하시나, 그게 우리들의 소견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의 그 황제 앞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죄수로서 호송되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 죄수로서 호송되는 거기 때문에 군대에게 뭐 보호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도 또 뱃속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실 그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안 나왔다. 그것보다는 지금 지체들이 나와서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로마의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그리고 정말 그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멀리서부터 그 자기들을 정말 찾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그래서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확인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서 방문할 때 일본 교회와 더불어 교회 성장 세미나 참석하려고 이제 한국을 나갔는데요. 그때에 막내는 태어나지도 않고 셋째 아이가 이제 생후 8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애를 업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데리고서 한국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부모님들도 미국으로 떠난 후였기 때문에 가족들도 없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친정이 없는 그러한 한국으로, 또 그것도 그때 남편은 예수 믿지 않아서 비행장도 데려다 주지 않고, 그러할 때에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면 가고 제가 가는 거니면 길을 막아주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길이 열려서 간 거거든요. 그때에 비행장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저와 저희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이크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나가서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는데, 방송으로 불렀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봤더니 아무도 그런 방송을 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그때 원래 타고 가고자 했던 그 비행기를 동행하는 분이 패스포드를 중도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다가 못 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비행장에 누가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하고 나갔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 하나가 아니라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 보니까, 그때는 인천이 없었으니까 김포 비행장 뜰에 저희 외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사실은 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뭐 방송 부탁한다든지 그런 게안 되고, 제가 낮에 온다는 사람이 저녁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때까지 무작정 할머니는 그냥 뜰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방송 소리를 듣고, 그리고서 제가 한국에 처음 저의 간증을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한국을 찾은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그 방송 때문에, 제가 들은 그 이름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정말 그냥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 왔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것으로서 제가 처음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저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는 그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처음 입을 열어서 담대히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희 남편이 간첩이었습니다 하는 그것을 한국 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곳에 가가지고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구태여 할 필요도 없었고 하고 싶지 가장 않는 것이었어요. 왜?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금방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제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김포 공항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담대함을 갖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게 어떠한 우리 가정인데 어떠한 나인데 정말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어떻게 해 주셨나를 입을 열어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저의 어떤 선교 생활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그 위로,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면이 필요하고 바울도 자기의 믿음으로 쭉 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간 거예요. 처음에 그 선교를 시작한 거 안디옥에서 떠난 것부터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성별해서 따로 세우라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구원받을 때부터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되리라 하는 거는 계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길목길목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힐 줄 알았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겪을 거 알았지만 그는 심령의 강권을 받아서 갔고 그리고 또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결박을 당하고 그 재판을 받고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로마를 향한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표류되어 정말 살 소망이 없을 때도 그는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형제들이 나와 있었다.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정말 더 큰 위로와 그리고 담대함을 줬을지 그것은 정말 우리 사람이요 스스로의 믿음 갖고 스스로 경험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또 근심 걱정도 있고 모든 사람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고백하는 것은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계속 거스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조롱받으니까 부끄러운 그러한 마음을 갖기가 쉬운 겁니다. 그것이 반응으로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항상 선택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사람들이 안 믿어줘도 사람들이 뭐라고 빈정거려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자랑으로 여겨. 예수님 외에는 나는 자랑이 없어. 그것이 지금 바울의 계속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오직 성령을 좇아 사는 삶에 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조차 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시고 우리 인생은 바울이나 우리나 연약함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어떠한 사도들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그것을 조차 살기로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의 그 하심에 의지하면 그 누구든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바울을 특별하게 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그 기쁘신 소원을 나를 통해서도 하게 하신다. 나도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준 평강 우리에게도 주셨고 바울에게 주신 그 기쁘신 뜻, 소원 우리에게도 각각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을 좇아 살도록 반드시 역사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그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하나와 따로 그냥 집을 얻어 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감옥 속에 가가지고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 대신 죄수로서 그 어떤 군사가 지키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지키도록만 했지 바울은 많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는 사실 무슨 죄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된 것이지 그가 어떠한 그 죄를 졌기 때문에 흉악범으로 해가지고 그 옥살이를 하러 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도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로마에 간 목적은 물론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음으로 인해서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밖에서 이렇게 생활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따로 살게 되면서 사흘 후에 바로 곧이죠. 이사하자마자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나는 로마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잡혀서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죄수로 건네준 그러한 입장에 있지만 나는 우리 민족에게 동족에게 아무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또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이지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나니에 정말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겉으로만 지킨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셔서 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게 하심을 좇아서 실제로 행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율법을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지키는 그러한 사람보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정말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할 수 없고 그래도 우리가 다 지켰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비춰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죄조차 나의 내면의 실상조차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역사하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토해내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그대로 역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기쁘신 소원,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지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을 적으로 돌려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다가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을 안 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을, 아니, 예수 믿는다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같이 공격하고 같이 싸우고 그렇게 하지도 그들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 진리를 그들에게 밝히려고 한 거지 그들하고 싸우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잡혀가지고 로마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군대에 이끌려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로마인들은 나를 재판했지만 신문했지만 내게 어떠한 죽일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놓아주려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그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가이사 앞에 재판받으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소서 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송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죄가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하러 온 거지 그들을 잘못했다고 고소하러 온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맞고소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할까 봐이 사람은 유대인인 주제에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지금 유대 민족들, 유대인들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그들을 지금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고소하려고 하나 하는 그러한 오해를 살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리더들을 불러다가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붙잡아서 지금 그 감옥 속에 넣 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과 맞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힌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죄수가 되었는데 오해하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리더들이 나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에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들 중에서 내게 대해서 좋지 못한 거를 고하거나 들은 일도 없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리더들에게까지는 지금 뭐예요? 그 구체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지금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예수교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 가든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소문 들어 알고 있으니까 직접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요 필요한 마음은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리더들이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상에 대해서 항상 거스리는 사람이 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 개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들은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알기 원하는 거는 바울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사상. 다시 말하면은 복음에 대해 해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말하자면 보디올에 마중 나온 그러한 형제들도 하나님의 예배하심이고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데에 큰 담대함을 주었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해 주었던 거라면 지금 이 유대인들 리더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먼저 역사하셔서 복음에 대해서 그 알고자 듣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또 예비하심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요. 들을 사람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헤아리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 그 중에 듣게 하시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들어도 그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중에서 누구 골라서 하나? 아니요. 정말 예비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열려진 마음, 그것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제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았다. 이제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바울의 거하는 집으로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뭘로 하느냐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갖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 그 예언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맛보면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그 얘기가 복음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그것이 복음의 골자예요.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거를 듣고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있다. 근데 그 둘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다 똑같이 믿는 사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서는 딱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들으러 왔는데도 영의 일은 영의 것이 안다고, 세상 사람이 말씀 앞에 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들은 일이 없고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들으려고 와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은혜고 그건 역시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러나 그 마음의 가난함도 애통함도 사실 은혜로 가져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정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상해져가지고 마음을 굳게 닫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거를 메꾸려고 부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이 가난해서 복되고 애통해서 복되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뭐예요? 가난함으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메꾸려고 혈안이 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그 슬픔이나 고통 속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닫혀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딱딱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정말 새겨지지는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으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말, 딱딱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러한 육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육의 처음의 것이 뭐냐면 악의예요. 나쁜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높아져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이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해진다는 거는 자기 고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고 내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중요한 거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거고 내 계획과 내 원함과 나의 상황과 나의 입장과 나가 하나님보다 더 큰 그러한 더 중요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먹여줘도 뭐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을 때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제자들까지라도 늘 동문서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를 고백했을 때 그것이 내가 알아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셔서 네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한 아멘. 그 육의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는 일을 하나님은 없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인간을 더 자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사랑 없어서 믿음 없어서 하고 스스로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가 더 사랑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원래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분량에 절대로 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요. 우리의 의, 우리의 착함, 우리의 진실함 모든 거 다 소위 말하면 100% 순도가 없는 거예요. 항상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쪽에서 그 순간엔 할지 모르지만 계속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다름질하고 하는 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일은요. 안 할 수가 또 없게 되는 일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가 아니라 안 믿을 수가 없게 되고요.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된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권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크리스천의 특권은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강권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심령의 그 강권함을 받아서 심령의 묶임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원함으로 자기 열심으로가 아니에요. 인간이 불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매임을 받고 환난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영웅심이 그렇게 하게 하고 자기의가 그렇게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복음으로 사는 것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 그거는 자기 영웅심이나 자기 그 의나 어떠한 정말 자기 의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자기의 유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쳐지길 위해서 지금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에요. 다. 왜? 그거는 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한 거는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강권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벌을 한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뭐 그런 일 당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사람들 사랑하는 일도 똑같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는 심령에서 그러는 거지. 내 심령에 그 성령의 강권하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절대로 누구에겐가 무슨 요구당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등 떠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니면은 내 의로 내 의욕으로 어떤 내 영웅심에 하는 일을 절대로 아닙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웅이 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정말 사서 고생하는 일이거든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정말 유익을 버리고 그치만 그게 뭐 내게 손해가 된다든지 그런 계산은 없어요. 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강권이 있으니까. 애를 낳아서 키울 때 엄마가 진통에 고통이 있지만 나 진통 무서울까 봐 애 낳는 거 안 하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애가 생기면은 그 진통을 통해서 애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섭지를 않아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낳을 때 다 그걸 아픔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갖고 그래도 건강한 애만 태어났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뭔가 저불한 것 같고 편협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구원이고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직분자만 할 수 있다든지 어느 시대에 그 누구에게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을 좇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대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상황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우리 각각이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우리 각각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것은 우리의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리는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진심이고 자원함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돌이켜 할 수 올 수 없도록 하신 것은 인생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만 오고 응? 깨닫는 사람만 올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고침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이미 새 피조물이요 누구든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있는 그리고 모든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불교가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정말 좌선해서 해탈해서 그러한 모든 것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단 한 가지라도 성령이 아니면은 못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도다. 바울이 로마에서 결국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2년 동안에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장소를 주셨고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근데 여기에서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 새집에 유했다. 이것은 자기가 이제 자비로 돈을 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거처를 가졌다. 남의 집에 얹혀서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 하나의 새를 들긴 했지만 그래도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 다라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문을 닫지 않지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문 닫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교회들은 뭐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 누가 도적이 들까봐 뭐 할까봐 문들을 걸어 잠글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한테까지라도 열리는 시간만 오게끔 그런 날만 오게끔 하는 때가 많아요.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 다니면은 거기도 밤 11시 넘으면은 뭐예요? 그 문을 잠굽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안내하는 분이 계셔서 필요하면 열어 주시지만 그 전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밤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나머지 시간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참 특별해요. 그만큼 열려 있는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밤에 잠근다 그래도 완전히 잠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켜서 열어줄 사람한테는 열어주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그냥 1년 365일 항상 그 사람들이 들락거릴 수 있어요. 그만큼 열린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들에 가서 대개 그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더라도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잠겨 있는 교회가 사실 참 많아요. 바울이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는 바울은 거기에서 사람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오는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오라.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은 시간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일 제한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주일날 예배 시간이 뭐 10시, 11시 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오후에 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서도 또 지금 뭐 주일에 몇 부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요, 찾아올 때 그 찾아오는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메인 삶이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거를 했다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 담대함이 필요한가?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고, 복음은 고난과 더불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의 강권이 있는 거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택함, 담대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그 확인, 그러한 신뢰, 확신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참 진리라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 형제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할 말을 주사 담대히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인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뭐 정말 그들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은 못 전합니다. 복음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이 복음이지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지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나가도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거거든요. 내 말은 내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이 돼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친히 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심으로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이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 그러한 정말 일꾼도 있어요. 그러나 다 바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말하고 그리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의 삶은 그들이 산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살리신 삶이요. 그리고 성령을 좇아 산 그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었고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고 정말 성령의 행전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져가는 그리고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살아 역사하심과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오직 주님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살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